제13장 각종 집회.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40절부터 42절까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3절부터 26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6절까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한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앞장에서 우리는 집회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집회의 실행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성경에는 다섯 종류의 집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집회, 떡을 떼는 집회, 기도 집회,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 말씀을 전하는 집회입니다. 성경에 보내서 우리는 당시 사도시대에 다섯 종류의 서로 다른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이 다섯 종류의 집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를 어떻게 모여야 하며 또 어떻게 모여야 유익이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집회.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나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는 언제나 매우 중요한 집회였습니다. 3, 4세기 때 교회가 해이해진 후 복음 전하는 집회는 점점 그 지위를 잃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 집회가 복음 전하는 집회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복음 전하는 집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세우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말할 때 복음 전하는 은사는 마지막에 배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부적으로 발전할 때에 첫째로 사용되는 은사는 복음 전하는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이 하나의 예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음 전하는 자를 밖으로 보내시고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시어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습관을 고쳐서 복음 전하는 집회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믿자마자 복음 전하는 일을 돕기를 배운다면 항상 말씀만 듣지 않고 복음 전하는 습관도 길러졌을 것입니다. 복음 집회에서 우리는 다른 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 집회는 온 교회가 수고하는 집회이므로 모든 형제 자매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미리 기도를 많이 해야 하며 비교적 성숙하고 비교적 은사 있는 형제들은 일어나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말씀 전하는 형제들이 강하고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매번 두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으면 혼란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세 사람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각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복음 집회를 대해야 합니까? 첫째로 모든 형제 자매들은 자신이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듣게 하기 위하여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하지만 복음 집회에 참석하러 온 형제 자매들은 종종 강단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말한 것임을 잊어버립니다. 결코 방관하고 냉담하며 방해하는 태도로 집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잘 전했는지의 여부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로 형제 자매들 전체가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음 집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복음 집회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기 위해 그 집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 집회에 대해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나는 다 알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깨닫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떡대는 집회를 알면서 왜 갑니까? 복음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집회를 도와야 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복음 집회를 가질 때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집회 전에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이나 한두 주 전에 사람과 약속을 해놓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10명, 20명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그들을 돌보도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너 명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이 남은 이들을 돌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사람들을 인도해놓고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집회에 참석할 때 시간에 맞추어서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초청한 사람에게 어디서 기다리고 어디서 만나는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는 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집회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초대한 사람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넷째로 사람을 인도한 후에는 집회에서 그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의 옆에 앉음. 믿지 않는 사람은 집회소에 와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를 모르므로 여러분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집회소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부를 때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데려왔다면 그의 옆에 앉아야 합니다. 두 사람을 인도했다면 그들 사이에 앉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너 사람을 인도했다면 한쪽에 한두 명, 다른 쪽에 한두 명 앉게 해야 합니다. 네 사람을 돌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사람 이상을 돌봐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이 많다면 다른 형제나 자매들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한쪽에 많아야 두 사람 정도만 앉게 합니다. 앉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회 중에 우리는 언제나 초청된 사람의 좌우측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주며 찬송가를 펴줌.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사람과 같이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할 일이 많습니다. 강단 위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를 위하여 성경 구절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해설을 가하지 않은 특별한 명사나 단어에 대해 여러분은 작은 소리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옆에 앉아서 복음 전파에 부족한 면을 보충해야 합니다. 소리를 너무 높여서는 안 되고 낮은 음성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전하는 형제에게 가서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모르고 애굽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강단 위에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아래에 앉은 형제 자매들은 그런 상황일 때 옆에서 간단한 말로 듣는 사람에게 몇 마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이고 애굽은 한 나라이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펴주며 많은 경우 후렴을 다시 부르기 때문에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의 반응을 주의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함.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의 반응이 어떤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강단 위에서 형제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 은밀히 주여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교만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주여 그의 교만을 깨뜨리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전체 형제 자매들의 상태에 달렸습니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여 다 수고한다면 복음의 길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은 그를 주의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소서. 주여 그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주여 그가 감동을 받게 하소서. 주여 그의 교만을 제하사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만일 여러분이 강단 위에 있는 형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고 어떤 진리를 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강단 위에 있는 형제가 이런 말을 하게 해주소서. 결국 여러분은 강단 위에 있는 형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은 것처럼 참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도움. 그가 감동받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전달해야 하고 그의 마음을 붙잡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그가 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여, 이 말씀이 강하게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이 말씀이 빛을 발하여 그로 보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형제가 그물을 거둘 때 여러분은 그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미 감동된 것을 보았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그를 도와야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저지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소심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그를 권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거절하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저지하고 사람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도록 그를 권해야 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집회에서 그가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강단 위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격려할 때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만일 그가 약간만 동요된다면 여러분은 수고하여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엄숙하고 정중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킬 때 그가 구원받을 것인가 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한 사람인가 등을 분석할 필요 없이 다만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를 놓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을 기록하도록 도움. 만일 집회를 마친 후 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다면 그가 적도록 도와야 합니다.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써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름을 적어야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 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신방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그의 주소와 문패와 어떤 거리에서 가까운지도 자세히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인도함. 여기까지 이르러도 여러분의 일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가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한 사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청해야 합니다. 결코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안심할 정도로 수고한 후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참석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형제 자매를 인도하여 신방하게 함. 참석자가 집에 돌아간 후 첫 번째로 형제나 자매를 데리고 신방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보내어 신방하게 할 때 여러분은 함께 가야 하며 형제 자매를 데리고 그와 대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그를 두 번, 세 번이라도 초청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가게 하시어 복음 전하는 집회를 중요한 집회로 여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에서 모든 형제 자매는 다 할 일이 있고 다 살아 있어야 하며 느슨해서는 안 되고 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언젠가 교회 상태는 큰 전환을 갖게 될 것이며 복음 전하는 집회는 온 교회가 일하는 집회로 변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 인원이 그리 많지 않고 집회 상황이 단순하다면 앞에서 말한 세밀한 원칙과 같이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상 모든 형제 자매들은 복음 집회를 중요시해야 하며 집회에서 각 사람이 책임을 지고 능동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에 참여함으로 사람이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떡대는 집회. 떡대는 집회의 의미에 관하여 성경은 두 방면, 곧 고린도전서 11장의 방면과 10장의 방면을 언급했습니다. 11장의 떡은 주님의 몸, 곧 주님의 육신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 몸을 버리심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본 사상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는 떡이 하나이므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라고 말합니다. 11장에서의 떡은 주님의 육신의 몸을 가리키고 10장에서의 떡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바꿔 말해서 11장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10장은 자녀들의 교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떡대는 집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통과 우리 각자가 다 이 떡에 참여하고 이 떡 안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이 떡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떡되는 것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교통을 갖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떡되는 집회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의 첫 부분은 여러분이 심판받고 죽어야 할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대신에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것과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죄들을 용서받았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단락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얻어 그분께 속한 자가 되고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끄시어 그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둘째 단락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첫 단락은 주님께 속한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아버지께 속한 단락입니다. 첫 단락은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둘째 단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전반부는 주님과 관계를 갖고 후반부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위치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아들의 면, 곧 주님의 면이 있고 또한 아버지의 면, 곧 하나님의 면이 있습니다. 아들을 지나쳐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먼저 십자가를 만나며 먼저 용서받고 먼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함을 체험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은 나중입니다. 먼저 용서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기뻐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떡을 떼는 집회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두 단락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떡을 떼는 집회도 자연히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떡을 떼기 전은 아들의 단락이고 떡을 뗀 후는 아버지의 단락입니다. 떡을 떼기 전은 주님의 단락이고 떡을 뗀 후는 하나님의 단락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며 배역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은 것을 볼 때에도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는 첫 단락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찬미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단지 감사하고 찬미할 따름입니다. 사실상 감사와 찬미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집회에서 간구한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이므로 우리는 간구할 필요 없이 다만 감사와 찬미만 할 뿐입니다. 기도의 방식으로든 노래하는 방식으로든 우리는 감사하고 찬미해야 합니다. 감사는 주님의 일을 주목하는 것이고 찬미는 주님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며 감사는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 인하고 찬미는 그분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비교적 감사가 많다가 점차적으로 찬미로 바뀌어 감사하며 찬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고 또한 그분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놀라운 구주이신지를 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 앞에서 감사할 때에 찬미해야 하며 찬미가 최고봉에 이를 때가 곧 떡을 뗄 때입니다. 우리가 떡을 뗀 후에 둘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사람이 그분 앞에 나온 후에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결코 주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도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은 매우 기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아버지께 받으심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받으심직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의 절반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구원의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속한 자로 보시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뗀 후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났으므로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떡 떼는 것의 둘째 단락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미해야 합니다. 시편 22편도 우리에게 두 단락을 보여줍니다. 첫 단락은 1절부터 21절까지이며 주님께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그분을 저버리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며 주님께서 그분의 형제들을 이끄시어 회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첫 단락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 단락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이끄시어 그분을 찬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분은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를 내 아버지 또는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얻을 때 주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먼저 선한 목자를 말하고 마지막에는 선한 아버지를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나와서 우리를 찾으시고 선한 아버지는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선한 목자는 집을 떠나 잃은 양을 찾고 선한 아버지는 집에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만났으므로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회의 둘째 단락의 모든 찬송과 기도는 아버지를 향해야 합니다. 떡을 떼는 첫 단락은 우리가 아들을 만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단락에 와서는 주님께 이끌려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이 집회에서 성령은 항상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구원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께 자유함을 드릴 때 성령께서 필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주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독생자로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입니다. 12절은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집회는 맏아들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를 찬송하는 집회입니다. 떡을 뗄 때의 두 번째 단락의 집회는 맏아들이 많은 아들을 이끄는 집회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절정을 만져야 합니다. 떡 떼는 집회의 둘째 단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이 가장 높이 치솟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찬미를 만질수록 보좌를 만지게 됩니다. 사람이 찬미를 만질수록 보좌를 만지게 됩니다. 다음 찬송 한 절을 읽어봅시다. 아버지 당신만을 경배하고 존경하며 자녀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집에 인도한 귀한 은혜, 아들과 함께 아버지 가까이 해. 이 시는 아주 좋은 시로서 아들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를 찬미하는 느낌을 만지게 합니다. 이런 찬미는 아주 드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한 집회는 가장 좋은 집회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조금 더 배울 때 하늘에서 우리는 더 좋은 집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맏아들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고 회중에서 아버지를 찬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시다. 이것은 교회 집회가 만질 수 있는 절정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도 집회. 복음 집회와 떡대는 집회가 중요하듯 기도 집회도 중요합니다. 집회마다 각각의 전문적인 성질과 위치가 있는 법입니다. 기도 집회는 쉽다고 말하면 쉽고 어렵다고 말한다면 또한 정말 어렵습니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은 마땅히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함.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본적인 요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의 기도도 역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집회의 첫 조건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기도 집회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 집회로 모이려면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대한 말씀입니다. 합심의 헬라어 의미는 음악의 조화를 가리킵니다. 가령 피아노를 치는 사람과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과 플루트를 부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세 사람이 연주하는데 한 사람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소리를 낸다면 듣는 사람의 귀가 따가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만의 박자대로 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조화된다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조화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다른 뜻을 갖거나 임의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화를 배워야 합니다. 전일해야 함. 어떻게 해야 기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 집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있을 것입니다. 기도 집회에서 제목이 많을 때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 집회는 제목이 너무 많아서 만유를 포함한 집회가 되어버리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집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이란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제목이 단순할 때 기도의 조화를 이루기가 매우 쉽습니다. 기도 집회에서는 한 가지 일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형제나 자매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형제 자매들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질병 외의 일을 언급하지 않고 병을 앓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언급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전적으로 궁핍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일 때 마음이 비교적 쉽게 합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한 가지 제목을 철저히 기도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또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제목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제목이 많을 때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책임 형제는 한 번에 한 가지만을 언급하여 기도하고 시간이 남을 때 또 다른 일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내에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목의 단순함이 기도 집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오순절이 기도의 능력에 의해 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일인 반면에 오순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로 이룬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이라는 큰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일을 마음대로 언급하여 기도하지 말고 제목에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배우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 집회로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 항목을 일찍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일찍 통보하여 그들에게 먼저 부담을 갖게 하고 함께 모일 때에 같이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느낌과 부담을 가진 다음에 구해야 합니다. 참되어야 함.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기도의 진실성입니다. 기도 집회의 기도 중에는 아마도 꾸며낸 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를 주의하지 않고 기도의 말이 듣기에 좋은지 나쁜지만을 주의합니다. 그래서 기도 집회의 기도는 때로 꾸며낸 공허한 말들이 됩니다. 참된 기도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모함이자 우리의 온 존재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듣기에 좋은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말만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듣기에 좋은가를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하다면 결코 교회가 강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기도 집회가 강해야 합니다. 기도 집회를 강하게 하려면 모든 기도가 진실해야 하고 거짓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전하거나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집회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말씀을 전하듯 자세히 통보하고 보고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필요와 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영적인 공급과 능력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에서 필요성을 느낀 만큼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가 됩니다. 거짓된 기도가 생긴 근본 원인은 기도 집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의할 때 거짓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기도 집회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 면에서 집회의 기도를 대표하고 또 한 면에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있듯이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간구해야 합니다. 필요가 확실할수록 기도가 확실합니다. 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 집에 벗이 왔는데 떡이 없어서 다른 벗에게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떡이 없는 자는 확실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간청함으로써 그의 소용대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필요가 확실하다면 잘 구하기만 하면 얻게 됩니다. 짧아야 함. 기도는 진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짧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기도는 거의가 짧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상당히 짧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기도는 상당히 길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짧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기도는 온 교회가 함께 한 기도였으나 역시 상당히 짧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나 역시 상당히 짧습니다. 아마 5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집회에서 많은 기도가 공허하고 거짓된 이유는 그 기도가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기도는 두세 마디만 진실하고 나머지는 추가된 것이며 두세 마디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머지는 형제 자매들이 듣도록 길게 끈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된 형제 자매들이 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은 짧게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교회에게 큰 해를 입힙니다. 언젠가 한 자매가 집회에서 아주 길게 기도하여 모든 성도가 지쳐 있을 때 무디는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찬송가 몇 장을 부릅시다. 긴 기도는 참으로 기도 집회의 능력을 소모시킵니다. 여러분이 5분, 다른 이도 5분간 기도한다 합시다. 이 많은 사람의 긴 기도는 전체 집회를 질질 끌 것이며 집회를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스펄전은 긴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단점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장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킨토시는 아주 좋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회초리로 남을 치지는 않지만 긴 기도로 남을 채찍질합니다. 그가 기도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짧고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개인 기도의 범위를 넘지 말라. 집회에서 기도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바로 개인의 기도 범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와 같이 집회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집회에서 기도할 때는 개인의 기도와 똑같을 수는 없고 약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기도하는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집회에서 하는 기도와 비슷해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의 한 가지이고 집회에서 기도할 때는 다른 모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에는 거짓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집회에서의 기도에는 거짓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회에 와서 기도할 때 만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지 않는 말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를 성취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집회의 기도는 언제나 개인의 기도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보다 교회의 기도에 더욱 귀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집회에서 한 기도의 응답보다 많은 이유는 집회에서의 기도에 많은 거짓된 말과 공허한 말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회의 기도에서 받은 응답은 개인의 기도에서 받은 응답보다 많아야 합니다. 응답이 많을 뿐 아니라 배나 더 많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결하고도 전적으로 진실하게 동심합의로 하나님 앞에서 구한다면 반드시 더 많은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 모든 지방교회의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지방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로 말씀 전하는 은사를, 어떤 지방에게는 계시의 말씀을, 어떤 지방에게는 교사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그 속에 추가시키십니다. 어떤 지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사의 가르침만 주실 뿐 기적적인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지방에는 기적적인 은사가 있으나 말씀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집회에서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집회의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소유하지 않은 은사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방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는 그 지방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따라야지 결코 억지로 무엇을 하거나 누구를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집회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에서도 자매들은 입을 여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형제들은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파할 경우 두세 사람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해도 좋고 서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 앞에서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집회에서 만일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방언은 통역이 추가되어야 선지자의 말이 됩니다. 만일 방언만 있고 통역이 없다면 생각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언을 금하지 않았지만 집회 중에서 방언만 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이런 집회에는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과 방언 통역도 있되 모든 것은 남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집회에서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 있는 모든 형제들은 수동적이지 않기를 배우도록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말씀의 사역을 하는 형제가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에서 방관하는 위치와 수동적인 위치에 서서 다른 형제들에게 일어나 말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사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말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아무나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한 사람만이 말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틀렸지만 아무나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은사 있는 사람이 공급해야 형제 자매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있는 사람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은사와 사역이 있는 형제가 집회에서 부당한 태도, 곧 그 집회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열게 하고 그들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집회는 은사와 사역이 있는 모든 형제가 일어나서 입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출구가 되는 사람이 입을 열지 않고 손이나 발 또는 귀가 입을 열기를 바라고서 어찌 우리가 좋은 집회 같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집회에서 은사 있는 모든 형제는 다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구해야 합니다.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 믿은 형제들은 이 집회에 왔을 때 자신에게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할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을 말할 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갓 믿은 사람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비교적 연로한 형제들은 청년들을 인도할 때 결코 그들의 입을 막지 말고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의 사역을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말하기를 배울 때에는 간단히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나 너무 많은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때 은사를 봉쇄하게 되지만 너무 기회를 많이 주면 집회를 망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도록 할 수 있으나 짧고 간단하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은사 있는 자에게는 다음에 좀 더 길게 말하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는 짧게 말하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은사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진보하도록 격려해주고 은사가 적은 자에게는 약간의 제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집회가 힘있게 되고 형제의 입을 봉하지도 않게 됩니다. 새로 믿은 형제들은 겸손을 배워서 입을 열도록 격려받을 때 입을 열어야 하고 적게 입을 열도록 충고받을 때는 입을 적게 열어야 합니다. 즉 연로한 형제들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의 책임 형제는 이미 배운 자를 온전케 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은사 가진 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은사를 찾아냅니까? 곧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에서 찾아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에서 책임 형제는 눈을 크게 떠서 주님께서 누구 위에 운행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격려할 사람은 격려해주고 제안할 사람에게는 제안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에서 새로 믿은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집회가 올바른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집회. 다섯 번째 집회는 다른 집회들보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집회입니다. 만일 사도가 우리 가운데 지나가거나 거할 때 또는 교사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씀의 사역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듣는 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집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많은 집회 중에 말씀을 듣는 집회가 가장 쉬운 집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집회도 다른 집회에서와 같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 집회에 갈 때는 너무 늦게 가지 말고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내하는 사람에게 순복하여 배치된 자리에 앉고 자리를 자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혹 생리적인 이유 혹은 귀가 안 좋거나 눈이 안 좋다면 먼저 안내하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특별한 좌석을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찬송가는 가져가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런 집회에 참석하려면 첫째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닫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주의할 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는지는 전하는 이가 절반의 책임을 지고 그 나머지는 듣는 사람이 져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마음이 다치고 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할 뿐 아니라 영도 열어야 합니다. 이런 집회에서 영이 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참된 말씀의 사역자의 영은 열려있기 때문에 집회 참석자의 열린 영을 만질 때 전하는 자의 영은 더욱 강화됩니다. 만일 집회의 영이 열리지 않거나 무기력한 영을 갖거나 다친 영을 가질 때 전하는 이의 영은 방주의 비둘기처럼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집회의 영이 열려야 하고 사역자의 영도 열려야 합니다. 만일 집회의 영이 많이 열렸다면 선지자의 영도 많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이 나오지 않는다면 선지자의 영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의 영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오시게 해야 합니다. 결코 냉랭하고 딱딱하며 의견이 가득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집회를 돕는 사람이 될지언정 집회의 영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말씀 전하는 자의 영을 도와야지 결코 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형제자매들이 이 공과를 배운다면 집회가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바 각종 집회의 본들입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집회를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풀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